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정상 고도는 거의 뭐 미터로 따지면은 8,848m고 피트로 따지면은 거의 3만 피트에 육박합니다. 조금 못 미치는데 3만 피트라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제트 여객기를 타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입니다 하는 게 3만 피트예요.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뿌리 박고 서 있는 산의 높이예요. 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근접하면 산소가 희박하다 그래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괜찮은 거는 거기 산소 공급이 계속 되고 그 캐빈의 프레셔가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 그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는 그런 일을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등장할 때 한다고 그래요. 그 1920년 초에 그 산소통도 제대로 지금처럼 기술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산소통만 그랬겠습니까? 등산복 차리면 어땠을까요? 예, 지금 등반 장비와 비교할 때 말도 안 되는 허술한 장비로 정상 등반을 시도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1920년도에 등반한 사람들 사진입니다. 베이스캠프 쪽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세요. 옷차림들. 양복 차림이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 인물이 한 75년 지난 다음에 사실은 등반을 못하고 추락사했어요. 근데 그 시신이 썩지 않습니다. 마운트 에베레스트는. 가장 많은 시신이 오픈되어 있는 묘지가 바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입니다. 제가 먼저 맵을 봤더니 다 정상이 있으면 거기에 저 옆으로 다 이렇게 사람이 그 시신이 있는 거를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깃발로. 요즘엔 GPS가 있으니까 그걸 진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해나가는 그런 경우가 가능해서 참 기술이 좋긴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많이 사망을 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산 그 정상 근처에 썩지 않고 얼어붙은 채 있는 시신이 359가 있어요. 한번 100구만 이렇게 있더라도 끔찍한데 359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그 길에 계신 시신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대요. 다 있는 건 아니죠. 다 떨어지고 그래서 잘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듯 시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신들을 운반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또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이야 그래요. 사람이 얼면 이게 보통 아무리 가벼운 사람을 해도 막 250파운드가 넘어갑니다. 그거를 산소가 희박한 그곳에서 둘러매고 내려오는 그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빨간 거로 동그라미 쳐놓은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마운트 에베레스트 등장에 그 조지 말로리라는 이 영국 등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24년에 이제 등반했다가 이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의 시신을요, 1999년에 운반했어요. 그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75년이나 지난 다음에 시신을 이제 빼낸 거죠. 기념비적인 이유로 이 사람의 시신은 그렇게 운굴을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산 정상 근처에 아직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끊임없이 올라갈까요? 그 세계 각국에 사실은 그 뭐 각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도 올라간 지 꽤 됐습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어떤 명예 각축장처럼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명예를 걸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등정에 성공한 사람들이 7,269명입니다. 꽤 많이 올라갔죠. 근데 세계 최초의 등정은 뉴질랜드 사람이 그 티벳의 그 셰퍼라 그러죠. 이게 짐꾼.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과 이 그 셰퍼가 텐징 노르가인데 이 두 사람이 1953년 3월 29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초의 성공이죠. 근데 제가 이게 왜 굉장히 이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기록이 많고 그런데 그 음모론도 많고 누가 먼저 올라갔느냐. 이제 정말 올라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시선을 옮겨버리기 때문에 자취가 없다. 카메라가 사라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등반가도 말씀드렸지만 1970년에 도전하고 등정에 성공한 경우들도 여럿 되지만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등정 도중에 사망하고 시신들이 산에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제 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료 이름 부르면서 이 산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들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 조지 말로리 저 동그라미 쳐 사람이 목숨 걸고 산에 오르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오릅니다. 서른 초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또 이 1977년에 한국 사람으로 최초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 고상돈이라는 사람입니다.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고 다른 사람보다 짐을 두 배나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등정을 한 다음에 정상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외쳤어요. 참 뭔가 굉장히 야심을 목격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계 최고봉 정복이라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최고봉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상에 서보겠다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목표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로 알고 심지어는 애국이라고 해요. 그 나라의 이름을 떨쳤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 앞에서도 그 웅대한 산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포부를 갖고 목숨을 던져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히말라야 등반 이 에베레스트 정보 그거를 쭉 한번 한동안 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게 이 산 하나 오르는데도 사람이 목숨을 거는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워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야 하는가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은 지구 최정상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땅과 그 아래 모든 걸 있게 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일 바른 반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요즘에는 하도 많아가지고요. 트래픽이 생겼대요, 오히려. 거기에. 그래서 줄 서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사진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요즘에 보면. 자, 그렇게 뭔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결심이 있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일 바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르듯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만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참된 헌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일 반응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만의 특성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며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죠. 나는 곧 나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심으로 그들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존재의 영향력도 어떤 존재의 의존함도 없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뜻하신 선하고 거룩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나중에 출애굽기서 19장에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만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공급받아야 되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존재라고 해도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그러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있도록 조건이 주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라, 백성이 되고 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내가 곧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듯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나 지혜나 조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여호와란 이름이 그렇듯 이렇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들이 살던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나는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예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있지만 이런 조건이 없으면, 이런 영향력이 없으면, 이런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라고 애굽의 일을 자꾸만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람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야 그냥 이름이 그런 것이지,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그 일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만든 공동체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요? 바로 바벨 공동체였습니다. 아주 구별되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만든 공동체, 바벨 공동체예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일이죠. 바벨탑 세우려고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늘만큼 높아져 보겠다고 한 공동체 프로젝트가 바벨탑 프로젝트예요. 요즘에 프로젝트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바벨탑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도 프로젝트를 많이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프로젝트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나? 심지어는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 프로젝트는요, 그 당대의 모든 문명 기술과 세상의 지혜가 총집중된 역사적 프로젝트였어요. 요즘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말이죠. 그런 것이죠. 인류의 명예와 야심을 건 작업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순간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은혜를 거두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인류의 프로젝트는 붕괴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바벨탑 문화와 이 문명과 기술을 이어간 이집트의 모든 문명과 기술과 지혜와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애굽 궁정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자라고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다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일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애굽 궁정에서 모세가 습득했던 궁에 대한 이해라든지 외교 전술 차원 지식이라든지 자원 동원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애굽을 지배하는 지도력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모세가 많이 알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 궁에 살고 있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은 전부였어요. 그 인생에 인생을 붙들고 있는 요소들이었어요. 나는 나의 소용이라는 것은 나의 쓸모라는 것은 나의 가치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오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을 묻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세상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왜 그런 걸 묻지 않지? 모세 그 모든 배경이 있고 모든 훈련이 있고 그러는데 동원력이 있고 그러는데 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요소들인데 안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프로젝트를 이제 담당하게 될 인물 아니었어요, 모세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즉 식솔들을 다 감안하면 적어도 15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프로젝트예요. 아니 우리 100명만 움직여도 난리 북새통 아닙니까?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150만 명이에요. 지금도 150만 명이 움직이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일을 하는데 아이고 당연히 그런 프로젝트를 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가 지니고 있는 지도력이 뭔지 지식이 뭔지 대인적인 기술이 뭔지 외교력은 뭔지 군사전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거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거는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요 무엇입니까? 사회 마케팅 전략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진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해요. 만약에요, 모세가 80년의 훈련의 세월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궁의 지식으로 따뜻했을 때 가득 팽창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라는 프로젝트를 주신다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내 배경과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너끈히 소화해낼 기량이 있습니다. 뭐 군사들 좀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도 광야의 세월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는 축복된 세월입니다. 내 시간, 내 방법, 내 기략, 내 동원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길을 원할 수 있는 믿는 자녀의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실은 뒤집어 버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프레임, 그 생각의 틀을,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 15절의 말씀을 이 6절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16절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6절에서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다 했어요. 그 6절에 보신 말씀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또 같은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라. 뭘 말하라고 하냐면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되도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일러주라. 그런데 또 같은 말씀하세요.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만의 특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 단어와 문구에 촘촘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얼마나 유익한지 회의감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쭉쭉쭉 성경을 보면서 막 여기저기 쫙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이 품성, 이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특성을 그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밝히셨어요. 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너희들이 부인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뭐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 다음 일은 알게 뭐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각 사람은 다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성을 가르치신 이유는 조금 달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모세 이전의 모든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절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죠. 그 애굽에 그냥 완전히 쩔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조상에게 내가 준 약속 나는 결코 잊지 않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또한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실행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럼 뭐 누가에게는 맞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있죠. 이 약속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애굽을 벌하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나올 때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모세보다 45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뵙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우리가 아직 안 본 부분인데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에서 12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떠나갔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왜 재물을 말씀하셨을까? 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반짝반짝 하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한테 그거 가지고 나가라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모세 시대에 실현되게 하셨는데 재물을 왜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동안 노예살이에서 그냥 힘들었던 일에 대한 보상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로 예물로 성막을 만들어라 하셨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 성막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막을 지어라, 즉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일이었어요. 가지고 나온 재물은 그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치장하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짓도록 할 때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성막을 우리가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의 완성이시자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복음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일이고 선포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교회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알리는 그 일을 복음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뭘 만들었죠? 그건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특성을 명심하기보다 그들 손에 있는 재물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애굽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자, 아까 바벨 프로젝트라는 거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프로젝트가 또 시작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바벨탑의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많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지만 우리가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에스겔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그 형상은 뭐냐면 사람의 형상같이 생긴 분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는 예루살렘의 질투의 우상이 있는 현장에 데려가십니다. 보라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상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채를 잡으셔서 우상을 보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누가 머리채 잡네 뭐 이러지 않으시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움켜 잡으셔서 허구리 마음에 우상의 그림자라도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 같은 성향으로 흘러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의 재물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편함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사모한다. 주여, 저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